식빵 오리지널.
시더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누가 애들이 캠핑 가자고 하는데 캠핑용품 사기가 무서워.
명민준이 말했던 고릴라 캠핑에서 사면 되겠네.
고릴라 캠핑?
명민준이 저번에 말했던 고릴라 캠핑 전국에 55개 매장이 있어?
우리 집 근처에도 있었네. 가격은 얼마래?
365일 상시 할인이 콸콸콸.
내가 주말에 당장 간다.
캠핑용품 전국 최저가 고릴라 캠핑.
검색창에 고릴라 캠핑을 검색하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아직도 무작정 긁고 계신가요? 땀이 나고 민감해지면 신속한 피부 진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리얼한 후기를 확인하시고 특허받은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만나보세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미래를 위해 사는 역사의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항일 여성들의 투쟁 정신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역사 속에서 살려내는 일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투사의 삶은 우리의 미래고 현재입니다. 오늘 그들 여기에.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추모 문화제를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서포터즈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서포터즈 가입 문의 010-8740-8313.
압도적 재미 매블쇼는요, 손발톱 건강 캐라셀 네일, 캠핑용품 고릴라 캠핑,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항일 여성 독립운동과 함께합니다. 우리 매블쇼 가족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영화관에 가시나요? 아마 대형 상업 영화관에서 주로 영화를 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상업 영화관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매력적인 영화들을 모아 모아 상영하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영화공간 주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1호선 주안역 그리고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몇 발자국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공간인데요. 독특하고 재미있는 예술영화, 소중한 독립영화 그리고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 예술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착한 관람료, 거기에 다채로운 영화제까지.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블쇼 이벤트로요. 매블쇼 듣고 왔어요 하시면은 랜덤 뽑기를 통해서 선물까지 팡팡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퇴근 후에 아주 특별한 영화 관람 어떠세요? 지금까지 영화공간 주안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치킨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일단은 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 가서 치킨만 딱 사갖고 나오자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는 아마 롯데마트일 거고.
아, 그렇습니까?
당당은 아마 롯데이긴 할 텐데.
그리고 정영진 너한테는 뭐 3만 원이 그 비싸지 않은가 보네 뭐 이런 글들 올라오고요.
네.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튼 뭐 치킨값이 사실 사 먹긴 좀 비싸긴 하죠.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다고 그 점주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점주는 많이 뭐 안 남지만 프랜차이즈 그 업주는 많이 남긴다.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는 많이 남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손 봅니다. 네. 네. 홈플러스라고 하네요.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내부터 채우겠습니다. 내내를 부탁해. 자, 5분 차라 김필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박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는데요.
아, 박사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철학자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죠.
아, 철학자라고 하지 마라. 아, 박사라고 네.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철학자로 우리 뇌를 채워주실 생각입니까?
뭐 지난 시간에 뭐 영원주의라든가 뭐 시간이 흐르느니 흐르지 않느니 네. 뭐 뜬구름 잡느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균형을 맞추려고
균형 맞춰야죠.
예, 좀 현실적인 철학의 이야기.
네.
예,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르크스. 예. 네. 재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르크스. 이거 뭐 종북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마르크스가 아마 현 인류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아닌가 싶어요.
와, 진짜로?
아, 맞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1999년에 그 BBC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라는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마르크스, 2등이 아인슈타인, 3등이 뉴턴. 네,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1000년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상가 1위가 마르크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마르크스가
네.
조금 온전하게 약간... 평가를 못 된 그런 부분이 있죠.
약간 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불순한 느낌.
옛날엔 그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거 다뤄도. 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마크스가 왜?
마크스 괜찮아? 아니,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책도 다 팔고 그러는데.
책 팔아.
네,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그 분단되고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네.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공산주의 국가가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뭐 70,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뭐 소련, 뭐 중공 뭐 이렇게 해서
전세가 양분됐죠, 그냥.
그렇죠. 네. 거의 한 3분의 1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 중심에 이제 마르크스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닦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마르크스 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네.
마르크스 책은 뭐 금설에서 읽지를 못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마르크스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실패를 했고 마르크스 이론은 뭐 이미 철진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철진했구나.
예. 근데 뭐 이제 와서 뜬금없이 마르크스냐?
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네.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네.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예,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르크스를 다시금 좀 전파하고 싶어서 오셨군요.
전파는 아니고요.
네. 자, 일단 뭐 압수수색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가 그 한때 같이 했던 임승수 작가가 마르크스 강좌
맞아요.
강의를 지금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생애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이 양반이 원래 당시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연도가 1818년이에요.
1818년.
예.
아, 독일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독일 사람이죠.
나는 소련 사람인 줄 알았어.
당시 프로이센 공화국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보수 공화국에서 이 양반 1818년도를 뭐 1818년도라고 해서 그
선생님
태생 자체가 네. 잘못된 인간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웃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질로 가지 않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뭐 외우기는 쉽네. 바로 외웁니다.
바로 외웁니다. 네. 예, 한번 듣면 바로 외워요.
바로 외워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졸업하고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정부 기사를 썼죠.
기자였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말하자면 검열도 계속되고 해서 신문사가 폐간이 되고 말하자면 쫓겨나요. 예, 쫓겨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예.
독일에서 프랑스로.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반정부 잡지를 발간하고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가들과 사상가들과 이제 교류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 당시 유럽의 노동의 상황이 아주 처참했어요. 19세기 유럽의 노동의 상황이 하루 17시간 노동은 기본이었어요. 예, 하루 17시간이면 주 120시간이에요.
네.
인간이요.
네.
주 120시간 노동하면
네.
죽어요.
죽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네.
거기다가 이제 아동 노동도 심했어요.
네.
그래서 아동도 거의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해서 좀 큰 애들이 아니라 5세 미만의 아동도 노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지금 관점 말고 그 당시에 그냥 보통의 노동자들 또는 이제 보통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문제의식이 있지만 어쩔 수는 없었죠.
아, 문제의식은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는 않았겠지.
예,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문제라는 걸 그 당시에 분들이 아마 몸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나 그런 감정은 있지만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이론적 토대를 누군가 마련해줘야 그 그렇죠. 예, 고통이 이제 예.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꿰뚫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참 대단하네 이 사람은.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노동법을 보면 5세 미만의 아이는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12시간 일해도 합법이야. 그 정도로 이제 노동계 상황이 아주 처참했다는 거죠.
그 너무 진짜 잔인하네.
잔인하죠.
그 법이 잔인하다.
아니, 그렇죠.
오히려 법은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잔인해.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노동의 상황이 처참했다라는 거죠.
처참하네, 말하자면. 진짜.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추방이 돼요. 마르크스가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에서 추방이 돼서 이번에 이제 벨기에로 갑니다.
벨기에로 갑니다. 네,
그래서 벨기에서 그 유명한 그 앵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씁니다.
앵겔스라며.
그러다가 이제 또 벨기에에서 추방을 당해요. 예, 추방을 당해서 이번에 영국으로 가는데 그 영국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래요. 예, 집안의 가재도구들은 물론 애들 신방까지 전당포에 맡겨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할 정도 있었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생활을 했고
아니, 결혼을 했어요?
했죠.
야 결혼을 네. 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집안이 네. 이제 원래 이제 좋은 집안 사람인데 돈이 좀 있는 집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많이 까먹고 이제 나중에 그 저 집에 일 봐주시던 분이랑 뭐 좀 썸씽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자식도 하나 낳죠. 네. 네, 자식도 낳는데 그 앵겔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마르크스를 후원한 사람인데 그 자식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마르크스의 명성을 위해서 네, 자기가 그거를 그 애를 케어를 해줬어요.
앵겔스가
네, 근데 나중에 죽을 때 그걸 밝혔죠.
앵겔스가
예.
왜요?
이제 죽을 때 밝혔는지 알려졌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앵겔스도 네. 대단하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앵겔스 훌륭합니다. 네. 네. 자 영국으로 가서 이제 궁핍함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상한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일 안 하고 노는데 왜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왜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가난해질까? 자본주의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10여 년 동안 짱박혀서 자본주의를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자본론이에요.
아 자본론.
네. 아 이거는 진짜 아무리 읽어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아 어려워?
이거 읽어보려고 몇 번을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워낙 두껍기도 두껍고 말들도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못 읽고요. 아까 임승수 씨가 얘기한 것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아 임승수를 알아요? 아,
저도 네. 그거 듣고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 아 자본론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는 친구야. 우리나라 교수들 가운데도 정확하게 자본론을 다 이해하고 그 번역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니면 잘못 쓴 거야?
어려운 거죠.
어려운 네. 거야.
워낙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니까.
아 그래. 네,
어렵죠.
대단하네.
어쨌든 임승수 씨 버전을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예. 네. 간단히 얘기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뭐냐면 그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죠.
네.
그럼 이윤은 어디서 나올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윤은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력에서 나온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에서 나온 이윤은 노동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가 먹는 거야, 자본가가. 그러니까 자본가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한테 들어갈 몫을 자본가가 착취를 하는 거죠.
네.
자본가는 착취를 하니까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자본론의 요지예요.
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노동자가 자신이 착취하고 당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몰라.
몰라.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착복을 착취를 당해도 착취를 당하는지 모르니까 하루 16시간 일해도 그게 불평등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네. 몸만 피곤하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기를 칠 때 사기꾼에도 이제 그 하수, 중수,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 사기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만드는 사기예요. 중수는 사기당한 사람이 뭐 원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사기를 치는 게 중수고 아주 고수는 사기당한 사람이 지가 사기당한 줄들 몰라. 그렇게 사기치는 게 고수예요.
특고수는 네. 그 사기꾼을 고마워해. 아, 이 특고수야. 내가 만들었다, 자본론. 하나 더 만들었다. 네,
사기 당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네, 사기, 친 사기 친 사람한테 고마워해. 이 특고수. 요거 하나 더 첨언하세요.
아, 초초고수도 있어요.
뭐예요?
사기꾼이 지가 사기를 쳤는지도 몰라.
사기꾼이
무의식적으로 친 거예요.
왜 나한테 앉으려고 아니 나한테 앉으려고 하는 걸 더웠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자본가라는 사람들 혹은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그 사기꾼들 혹은 뭐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뭘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정확히 짚으셨는데 네. 자본가들이 나쁜 놈이라서 착취를 하고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멍청해서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구든지 자본가가 위치에 서면 자본가의 말하자면 가치관을 갖게 되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노동자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도로서 그거를 좀 분산시켜야지.
그렇죠. 네. 제도로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보직이 바뀌거나 승진을 하거나 지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죠.
네.
행동거지도 바뀔 뿐더러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바뀌어요.
바뀌어. 생각도 바뀌어.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처한 물리적 환경을 옹호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아, 맞아. 그거 아주 무릎을 치게 하네. 네.
그런데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에도 뭐가 있어요? 학문, 종교, 법, 정치가 있죠.
네.
학문, 종교, 법, 정치는 어떤 관념적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 사람의 물리적 상황을 옹호하는 수단인 것처럼 학문이나 종교도 사실은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나 제도나 말하자면 정치제도나 법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돼.
네,
그 얘기예요.
그 잘 짚었네. 네,
잘 짚었죠.
잘 짚었다 그 사람이. 아니 진짜 그 당시에 이거 짚은 건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 이분의 그 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들이 다 수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한 문장 두 문장인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과부하 걸리겠네.
네, 과부하 걸렸어요.
잘 짚었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때 이런 걸 짚어냈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패스를 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네.
그러면 기득권 사회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체제 유지.
그렇죠. 자신의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
네.
사유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관심사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과 정치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보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유가 결국.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그 그렇죠. 자유를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는 이 단어를.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트라시마코스라는
아니 트라시마코스도 이 완전 무명인데 이분은 좋은 말했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야, 이 트라시마코스 무명치고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와, 그런 것 같다.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게 정의라는 거예요.
아, 맞네.
정치가들이 암만 정의를 떠들어도 사실 알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도 바꿀 수 없어. 정치도 바꿀 수 없어. 왜냐? 수단일 뿐이니까.
그렇지.
기득권을 바꿔야죠. 기득권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기득권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득권의 생산 수단을 뺏으면 기득권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안 뺏기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해야지. 그래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정진 씨 아시죠?
아, 그럴까요? 아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아마 그 조금 전인가 아마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뭐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니 아마 이렇게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 연대를 강조한 거네. 연대. 네. 그렇죠. 노동조합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아유 채용 무시가도 하도 난리쳐가지고 내가 아는 단어 노동자와 하나 꺼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가 혁명을 해서 자본가들의 그 생산 수단을 뺏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시간이 네. 안 많으니까 물론 19세기의 유럽의 자본주의와 21세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많이 달라졌지.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르크스 철학이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말하자면 주요 골자는 사실은 우리가 폐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 철학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가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이론까지만
이론만 머물렀어. 얘기한 거야.
그 전까지 이론가들이었어.
그런데 네. 마르크스의 관심은
행동가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아, 행동가야.
그래서 플라톤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저 위에 관념의 세계를 올려놓은 걸 네. 마르크스가 그걸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현실의 철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뭐 칸트도 실천 철학을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뭐 니체도 이 현실 세계를 긍정하라는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관념 속에서 뭐 지금 도론 매화리 같아. 그런데 마르크스는 철학을 삶의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약자들을 위한 삶의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것. 철학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 철저히 보여준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것. 네, 그게 이제 마르크스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 철학의 중요한 점은 이제 유물론인데, 이제 유물론이란 말이 굉장히 다양해요. 의미가 굉장히 네. 스펙트럼이 넓은데. 제가 보기에 마르크스가 말한 유물론의 핵심은 물질이 관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관념을 결정한다. 좀 예. 어렵네요. 예.
학문, 종교, 법, 가치는 관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21세기 그 자본주의 시기로 말하면 그 밑바닥에 돈이 있다는 거야.
돈이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21세기 현대사회는 돈이 나오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학문과 종교와 법과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 종교인, 법조인, 정치인들이 말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야.
다 돈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그렇죠. 존재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연봉 5천짜리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인간은 먹는 것의 총체라는 거죠. 네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결정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라고 발버둥 쳐봐야 그게 본질이다. 야, 굉장히 아픈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야. 마르크스 대단하네. 와, 이거를 당시에 이걸 짚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재미없나 이렇게 오바를 해야 될 정도로.
아니야. 아, 진짜 저는 그냥 오바가 아니고 진짜 자연스러운 리액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한 지배계급의 밑바닥에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욕망이, 그 지배 세력의 욕망이 그 말하자면 사회의 지배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지배,
그들의 사상이 지배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취당하는 개돼지들은 그걸 자기 사상이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자기가 착취 당하고 있는 사실을 망각을 하는 거야.
야, 진짜 너무 뼈 아프다. 야,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거를 짚어낸 건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많이 이제 각색을 했어요. 각색을 하고 조금 쉽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 하부 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하부구조는 생산관계를 말하는 거고 상부구조는 법과 정치와 법률과 이념과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법과 이념과 도덕은 사실 알고 보면 그 밑바닥에 생산관계와 생산구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뼈 아프다, 뼈 아프다.
아. 아. 그 뭐죠? 그 뭐 비판의 소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손석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 그 논설위원 아닙니까? 네. 네, 저 같이 방송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분이 이제 유령 시리즈 소설을 세 개를 썼어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삶이랑 뭐 사상을 조금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쓴 게 있는데 그 정도 읽으면 조금
그렇습니까?
편합니다.
네, 손석준이 아니라 손석춘.
네.
아유 저
누구한테 또 이렇게 혼내는 거야?
저 막내 작가 손석준으로 치니 그 나오니. 아유 손석춘. 네.
네. 여튼 뭐 마르크스의 이론이 지금은 뭐 약간 폐기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그 무기를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자본가나 이 사람 뭐 지배계급이 볼 때는 이런 거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좋은 도구가 좀
저는
되겠네요.
오히려 지금 이 사회에 더 요구되는 정신인 것 같아요.
아,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네. 어쨌든 마르크스 자본론이 그 당시 경제 상황을 분석한 건데
네.
뭐 현실 세계랑은 안 맞죠. 뭐 지금 노동자 자본가의 관계가 뭐 그때하고는 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세계를 그 보는 방식,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철학이라고 말한 점과
네.
아무리 우리가 이념과 관념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밑에 물질적 관계가 말하자면 그 너의 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은 뭐 여전히 뭐 유효한 뭐 분석이 아닐까.
그리고 뭐 꼭 네. 그거 유효한 거 말고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만약에 마르크스의 이 이론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의 자본주의가 훨씬 더 이거보다 아주 약탈적이고
폭력적이고
네. 그렇죠. 아. 그런 자본주의였을 텐데 이런 끊임없는 경계라든지 뭐 이런 뭐 노동자들의 단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자본주의 모습을 좀 만든 것 같아서
네.
뭐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그 진화하고 있네요. 자본주의도
진화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 교활해지는 거죠. 자본주의가.
아, 교활이에요?
왜냐면 이게
스스로의 시스템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전 시스템을 둠으로 해서
네.
19세기 자본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는 틀리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자면 스스로 좋게 말하면 진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교활해진 거죠.
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또 저항 의식들은 또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죠.
진화하겠죠 세상은.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마디 더 해도 되네.
네,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크스 철학이 이제 헤겔로부터 이어받았는데 마크스와 헤겔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개별자들의 철학, 개별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세계 전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세계가 어쨌든지 간에 계속 진화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보다도 제가 오늘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생략하고 각색을 해서 약간
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네.
그 5분 뚝딱 철학
뭡니까 이거
제 채널에서 마르크스 편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숟가락 하나 언제 하죠 마지막에
뭡니까 막판에 네.
아주 교활해
네.
자본가야
아주 교활하진 않아 우리한테 다 걸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임승수 양반
같이 한번
두 분이 모셔가지고 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와인 같이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네 그분을. 자 지금까지 5분 철학 김필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